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잡혀갔는데 처음 잡혀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활동하였고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청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이 민중 속에서 이렇게 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쳤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그 유명한 다니엘, 에스라와 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 바로 전에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내용인데 순종 안 하는 백성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말 안 듣는 백성들 보니까는 그게 너무 슬퍼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갖고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나서 특별히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다시 하나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애가 슬픈 노래.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그 슬펐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그 슬픈 노래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초, 재난 이거를 다른 말로 또 표현했습니다. 쑥하고 담즙이라고 하였습니다. 쑥과 담즙은 맛이 어떨까요? 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쓰다는 거예요. 너무 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잘 알던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 목사, 네. 나 입이 써. 사탕 하나 드릴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사탕 하나 드릴까요? 그랬는데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쓰다.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쓴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초와 재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보고 좀 기억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기억해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내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내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모르시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는 건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 훌륭한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55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으소서. 내가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숨으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싹 숨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숨은 것 같아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딴청 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굽혀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우리가 성경을 다 통전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실까? 기억하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속뜻이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없을 땐 기도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해결을 해주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함께 시작. 내 심령이 예레미야 심령이 자기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무엇이 낙심이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온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겁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괴롭지만 이거 하나님의 진노니까 받아라. 그 어려움을 피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진노를 받아라.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진노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니까 받아라라고 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갖고 왕의 마음을 사고 백성의 환심을 샀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 귀에 듣기 좋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좀 잘 된다는 예언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건 내 진노다. 예레미야가 참 이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예언을 해갖고 인기를 얻고 싶은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 된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떨 때는 설교를 할 때도 다 좋게만 잘 될 것이라고만 설교를 하고 싶은데 보면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예레미야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라가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고통이고 예레미야 본인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자. 왜 저런 소리만 하느냐. 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느냐. 죽이자. 그래서 죽이자고 하는 무리들도 생겼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자기의 외로운 고통을 생각해도 계속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 주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괴롭고 그걸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 보고 괴롭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괴롭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우리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마음 깊은 곳에서 지난 일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더니 회상. 그러니까 마음 깊이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입니다. 깊이 중심을 회상하였더니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무엇을 회상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다음 절이 해답입니다. 그 다음 절이 회답입니다. 22절 오늘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지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마음에 깊이 회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계속 이러다가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회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난 과거 시간에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생각하자마자 오히려 무엇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가 바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함이 어떻습니까? 무궁하다는 겁니다. 무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세드, 헤세드. 큰 소리로 시작. 헤세드, 헤세드.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비, 인자, 사랑으로 번역이 됩니다. 원어의 뜻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무한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특별히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셔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도 있고 긍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긍휼은 너무 조금해요.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조금 도와주다가 계속 도와주게 되면 귀찮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긍휼, 그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랑과 긍휼, 자비와 긍휼은 얼만큼 됩니까? 그걸 예레미야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은 무궁하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는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비극적인 상황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건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긍휼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이. 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코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진멸이 무슨 뜻입니까? 진멸. 모조리 멸망하거나 죽어 없어지는 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자마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망이지만 가장 큰 소망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고맙죠. 물론 힘이 되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잡혀간 사람들은 안 잡혀간 사람보다 우리 이제 다 망했구나, 진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그곳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합시다. 다 함께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아멘. 아멘. 지금 잡혀간 사람은 재앙이구나, 진멸했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플랜, 영어 성경은 플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플랜은 재앙이 아니다. 곧 소망이다. 본인들은 지금 상황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읍시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은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오늘 열정적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패션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고난과 좌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을 품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하고 노래하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고 노래했더니 기가 막힌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여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연합군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이 전쟁은 어차피 우리가 이긴 거다. 우리 찬양대를 앞에 세우자. 그래서 군대보다도 찬양대를 앞에 세워갖고 노래를 곡은 어떤 곡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가사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무엇이?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찬양해 그렇게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자 왕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록 다 아시는 여러분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 나라 연합군을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온 사탄의 세력,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병이, 복병이 우리를 진멸하는 모든 세력을 오히려 진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한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를 볼 것 같으면 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영히 찬양하겠습니다. 그 뜻은 내가 죽을 그때까지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소망을 늘 발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망을 발견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당신은 이럴 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3절 다 함께 시작. 이것이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언제 발견하냐면 아침마다, 아침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 시간에 베풀어졌던 일을 묵상하였더니 그때마다 소망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 성경을 펴십시오. 아침에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관념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소망은 내일 이루어지지만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딱 눈이 띄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 눈이 뜨자마자 어구구구구구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컨퍼런스에 갔는데 미국 분들도 계시고 미국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국 목사님들 같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다 틀리더래요. 한국 목사님들은 밤새 철학 기도를 해서 힘들었는지 일어날 때 어구구구구구구. 근데 미국 목사님은 땡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탄하지 마시고 신음하지 마시고 찬양합시다. 노래 다 안 불러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또 나에게 선물을 주셨군요. 아, 그렇게 한번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침에 큐티를 하십시오. 화이어 타임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이 크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람은 성실해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주님과 교제하지만 특별히 하루의 처음 시간, 그 처음 시간 시작할 때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2017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아침에 주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다 함께 시작. 근데 이거 안 맞아요. 저녁에 슬퍼갖고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 일어나면 아직도 아침에도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왜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 잠자고 아침 일어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처음 시간 말씀 보고 묵상할 때 기쁨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을 격려하고 다짐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입니다. 기업,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을 하게 되면 최선의 정성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비즈니스 시작했다. 그러면 최선의 정성을 드리는 것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최선의 정성을 기울입시다. 최선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할 것 같으면 내가 저를 바라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낭망 속에서도, 낭망은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낭망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 함께 시작.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침에 면경 보실 때, 거울 보실 때 거울 쪽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광수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 그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할 때 그건 내가 격려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한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고초와 재난 속에서도, 습과 담즙과 같은 쓴맛 인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60년을 살아봤지만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살면 살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편리한 가전제품은 많이 나옵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억합시다. 아침마다 예레미야처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삼재단 이곳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요 하나님, 이제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더 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